사도행전 7장은 53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 안에는 네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식 설교를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설교를 이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 스데반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그 공회원들과 나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형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보면 brothers and father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아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 당신과 나는 한 핏줄 아래에서 태어난 동일한 유대인,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는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죠?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진리를 먼저 그들에게 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생애 사역 가운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안에 굉장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자, 먼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들고 전해야 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메시지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그 메시지를 누구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요, 받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메신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우리 안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는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대해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있는 사람이구나.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대면해보면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들에게 그것을 어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우라고 얘기하죠. 뱀처럼 지혜로라.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봤던 한 장면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그 종로에 이제 갔었는데 명동에 갔었는데 그 명동에 제가 누구를 기다리고 이제 서 있었는데 그 앞에 큰 그 당시에 클럽이라고 하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이제 클럽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앞에 기도 소위 말하면 이제 어깨 건달들이 이제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막 거기 안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이제 클럽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이분이 이제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그 어깨 아저씨가 가만두지 않겠죠. 처음에는 그냥 말싸움으로 막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구타를 하는데 엄청난 구타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좀 힘이 셌으면 가서 좀 말려야 되는데 안타까움으로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팻말을 든 이 청년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막 그러면서 그 막 악의 약간 악의에 찬 모습으로 막 저 그분들에게 막 달려드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저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이 지혜롭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청년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확신함은 참 알겠는데 그것을 전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들도 동일하게 오늘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얘기했던 brother and father 같은 조상의 당신 우리는 같은 후손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처럼 또 다른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무조건 하대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은 영혼들도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먼저는 그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들 심연 깊은 곳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공유할 수 있죠.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로 왜곡되어진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로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도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젊은 우리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가 왜 진리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지난 주일에도 저희 이제 새 가족반을 제가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4주 동안 이제 같이 진리를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한 젊은 커플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 남자 특별히 남자분께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함께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간이 자기 너무 감사하고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준 보화도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지 않은 사람들과 지혜롭게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아주 지혜롭게 그들과 내가 동일한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3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 고향 땅을 떠나라. 근데 이 다음은 스데반 집사님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약속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제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네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실현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실제화가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와도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실현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부여잡는 믿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 행함을 할 때 그 언약,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언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주님과 맺었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동부사랑의 교회 부임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하나님, 내가 이미 너에게 선포해야 될 모든 메시지를 주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지경으로 나가라. 이게 저에게는 레마의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와 같이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제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실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가장 큰 믿음의 선포함에 순종을 이룬 그 사건이 바로 이삭을 드릴 때 아닙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정말 그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확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한 순종,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약속,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7장 2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언약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의 제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부사랑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맛보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신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고 나중에 내가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바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단어, 한국어로는 섬기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영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이제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봉사를 하죠. 사역을 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한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노동력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뭔가를 희생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죠. 예,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달리 말하면 그게 바로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를 막 지어짜낸 사람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섬김의 자리에서마저도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